일요일. 어떤 사람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물었는데 저는 성경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성경으로 그에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성실한 성경 해석가들도 이것을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나도 성경 안에서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안식일은 바로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 사도는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형제들이 만약 안식일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율법 중에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수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모두가 이 날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응당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만 이날 집회를 가졌을 따름인데 그들은 왜 그것을 바꾸어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신약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하며 많은 교파에서는 아직 십계명을 높이 달아놓고 안식일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그들의 교우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분명히 제7일이고 바로 오늘날의 토요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장씨의 모자를 이씨의 머리에 씌우듯이 7일의 첫째 날, 즉 오늘날의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토요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깨우쳐준다면 그들의 종파는 많은 교우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착오에 대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이미 교파의 사람들을 깨끗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 결과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역시 그들보다 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순전히 율법적인 위치로 이끕니다. 또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은혜와 율법이 혼합된 위치로 이끕니다. 양자의 위험은 아직 후자를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한 곳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 안에 한 구절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직 뒷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일요일 하루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응당 가게의 문을 닫고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일요일을 지킵니까? 왜 일요일에 신도들은 당연히 매매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가 평일에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네 번째 계명에 어찌 안식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혼란입니까? 당신이 만약 다시 그에게 묻기를 네 번째 계명에서 말한 날은 도대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의 규례는 바로 토요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왜 토요일을 지키는 규례를 일요일로 지킵니까? 왜 날짜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개하고 또 여전히 토요일을 지키는 규례를 고집합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은혜 안에서 이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지킬 때 여전히 안식일의 규례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꾼 것은 과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의식에 반대되며 이성과 논리와 은혜와 율법 및 성경에 반대됩니다. 성경의 날에서 지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날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성경의 본과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응당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은 바로 주일이므로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많은 규례들은 모두 사람들의 유전입니다. 만약 주일날 마땅히 사고 팔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일들은 평일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에게 일상적인 일들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야 하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야 하며 오직 주일에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헌금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일으키게 하고 또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께 득죄했다고 여기게 함으로 그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연약한 양심들은 모두 사람의 유전에 의해 강요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다. 전에 기독도고 제10기에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3등급의 분류, 즉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형벌을 받는 것으로 나누었는데 저는 선생의 강의가 모두 성경적인 근거임에 아주 탐복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르면 가룟인 유다, 사도행자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8장의 마술을 행한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신 유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만약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많은 민드니들의 안에 있다면 그들의 육체는 비록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몬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8장 13절에는 말하기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안에 맡길 뿐이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줌. 매번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읽을 때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있는데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야 비로소 당신의 질문에 답할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한 사람은 바로 그 간음을 범한 성도입니다. 그는 이미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구원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이미 주 예수를 그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보혈을 의지했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악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또한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단지 그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께 속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믿는 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옮겨지면 사탄은 또한 즉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사탄에게 내어줌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이며 더 이상 사탄의 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사탄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혹은 그를 경계하기 위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범죄자의 육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육체가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가? 귀보의 URC가 쓴 간증을 읽었는데 약간의 의문이 남아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주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5절에 그들은 또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단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제자이므로 그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사도행전을 읽어본다면 다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침례는 누구의 침례입니까? 요한의 침례입니까? 혹은 주 예수의 침례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침례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침례를 줍니까? 아니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혹은 둘 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결코 요한의 침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비록 켜진 밝은 등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일시 그의 빛에 있기를 기뻐했을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좋기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침례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은 다만 우리가 바로 주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원문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침례를 줄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교파에서는 하나의 침례의 의식문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읽습니다. 참으로 가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들이 행한 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성경 안에는 한 번도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침례주라고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도행전에는 매번 이름이 제기될 때마다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일종의 의식문으로 삼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주 예수의 이름이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내가 성장할 때 나의 부모는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주님의 제자의 지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자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사람이 성경 이외에 더한 것이고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믿고 난 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 때에 죽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믿음을 모르고 심지어 좌우 손조차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9장이 이 문제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형제여, 당신의 질문에는 약간의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응당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에서 다시라는 말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 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아 세례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며 성경에서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약 세례를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세례이지 결코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질문은 마땅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응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근래 우리나라에 참예수교회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나는 성령부를 보고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예수교회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로 일종의 성령 침례를 중시하는 교회로서 바로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의 한 줄기입니다. 그 중에는 틀린 것이 많고 지금의 안식교보다 잘못된 것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대략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 세례는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의 기도. 교회의 명칭. 교회의 조직. 구원의 진리의 혼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 가장 가련한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므로 끝까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최소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각 믿는 이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구절의 성경으로 본다면 복음을 들은 믿는 이들은 이미 성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구속의 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다시 그들이 아직 갖지 않은 성령을 영접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그가 이미 소유한 성령을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행한 기적은 또한 가장 좋은 나타남과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시험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교파에서 탈퇴함. 나는 자립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속박이 심하고 갖가지 의식들 역시 너무 사람의 뜻을 따른 것임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교파에도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당신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면전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든 자녀들은 각 교파에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한 자기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따르지 않고 참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계시를 받아 사람의 유전의 공허함을 철저하게 보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파의 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세 가지 방면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순종하여 변함없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반대하나 불신자들의 논조가 유입되어 오늘날 정통교회를 제창하는 사람과 같은 이들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반대하나 이단이 흘러들어온 안식일교, 참예수교회 등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위험스럽지만 뒤에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교파 중에서 유전을 지키는 것은 아직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려움. 어떤 때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록 어려움이나 반대 등이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도리어 찬미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으며 주님 이외에 다른 사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눈을 잃어버리고 비록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마음속에 도리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참으로 타락하여 오리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파도와 같은 생활이 때로 갔다가 때로 옵니다.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형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계속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나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영적 생명의 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을 것입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의 어떻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계속 가질 수 있는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보는 눈을 잃어버리길 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각과 보이는 것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감각을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흑암 중에서 주님을 믿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거나 혹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당신은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러한 찬미와 감사와 기쁨의 느낌과 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영적 생명의 최고의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들은 결코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만 당신이 본 것이고 느낀 것일 따름입니다. 설마 사람의 생명이 다만 느낀 것과 본 것 뿐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만 당신의 혼의 감각일 따름이지 결코 당신의 참된 영적 생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참된 영성이 사람의 의지에 있으며 사람의 감정에 있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자신을 갖도록 항구적이고 항상 끊임없이 원하고 뜻을 세우고 선택하려면 당신의 생명이 바로 영에 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각은 가장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파도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의지 안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잡는다면 당신은 곧 때로 일어서고 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내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했다면 우리가 느낌이 없고 마음속이 냉담하여 얼음과 같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의 생활이 아니라 의지의 생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에게 기쁨과 좋은 느낌이 없을 때 당신이 퇴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따름이며 결코 참으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마 감각보다 더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믿는 이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바로 좋은 느낌입니다. 가장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은 바로 느낌을 영적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후로부터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온 존재와 당신의 느낌을 다스리는 것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느낌을 당신에게 주신다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에도 역시 평상시와 같이 진행하십시오. 느낌이 있을 때의 어떠함은 마땅히 없을 때도 어떠해야 합니다. 안정된 의지로 줄을 삼고 느낌을 인하여 평상시의 태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감각적인 생활을 이기기 전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환경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견고한 그릇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느낌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한다면 곧 이 느낌의 생활이 점차 감소되고 당신의 의지가 점점 강건하게 된 것을 볼 것입니다.